특집 대담.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김정일 독재를 반대하는 인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방도를 제시합니다. 윤성호, 장성무와 함께 조선의 내일을 그려보십시오.
조선인민이 살 길은 개혁개방뿐이다. 시간입니다. 수령독재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간부들 그리고 조선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아갈 청년 학생들과 함께 개혁개방의 구체적인 방도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 이어서 웬남의 개혁개방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농업개혁 가운데 특히 농업조직 개혁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봅니다. 윤성호 방송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은 이 웬남의 농업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중국도 그렇습니다만 웬남이 개혁 개방을 할 그 당시요. 농업 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될 핵심 과제였습니다. 뭐 우선 만성적인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또 인구의 다수가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업 개혁을 만약에 성공한다면 다른 분야의 개혁 개방도 성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고요. 뭐 일단은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 다행히 중국과 이 웬남의 농업 개혁이 성공했으니까 뭐 그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이제 큰 보탬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농업 개혁에 성공을 했고요. 뭐 당연히 식량 부족 문제 해결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다른 분야의 개혁도 원만하게 이제 추진을 했는데요. 일단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대됐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주의, 협동농장 이런 제도로 수십 년 동안 해결을 하지 못했던 먹는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의 상징이었던 농민들 절대적 빈곤 상태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결과 농촌 인력이 남아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도시로 몰려들게 되는데요. 바로 이들이 웬남의 제조업, 그 다음에 서비스 부문 기업소들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웬남의 공업, 서비스 산업도 이제 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 지금 현재 지금 조선은요. 이 개혁개방 당시 중국이나 웬남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식량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조선에서도 농업개혁은 역시 핵심 과제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군요.
뭐 당연합니다. 이제 다만 조선의 농민 비율은 개혁개방 당시 중국이나 웬남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또 기후 조건이라든가 지형 이런 것이 이제 조선은 아무래도 불리한 편이죠.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농업개혁의 중요성과 잠재력이 중국이나 웬남에 다소 이제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개혁에 성공만 한다면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이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 셈이죠.
네. 그러면요. 이 중국이나 웬남이 농업개혁을 이제 성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어디 있다고 봅니까?
예, 일단 중국과 웬남의 농업개혁은 사실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핵심 내용은 대체로 유사한데요. 그 농업 생산 능력이나 생산량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농민의 생산 의욕을 결정하는 요인인데요. 하나는 농업조직의 형태입니다. 일단 집단농장인가 아니면 가정농 또는 개인농인가 이것이 이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다른 하나는 농산물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쌀을 팔아서 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야 농민들이 당연히 열심히 일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농민들은 집단농장보다는 가족이나 개인 토지에서 더 열심히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야 이제 생산을 많이 하게 되고 돈도 벌 수 있고 이제 일할 맛이 난다 이런 것인데요.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중국이나 웬남의 개혁개방에서 이미 실천적으로 검증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조선에서도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뭐 농업개혁은 어쩌면 그와 같은 현상을 이제 합법화하는 그런 조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능력을 높이는 이제 두 번째 요인. 네, 이런 것들은 농업 생산을 위한 투입물. 즉, 이제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농기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요. 이것은 농업 이외의 부분, 다시 말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상업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경제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요소기도 합니다.
네. 이 그러고 보면 뭐 이 웬남의 농업 개혁도 이 농민들의 생산 의욕과 또 생산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군요.
예, 웬남의 농업개혁은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이기 위해서요, 크게 두 가지 개혁을 했는데요. 첫째는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가족농 제도를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농산물의 국가 수매 가격이죠. 이것을 높였고요. 농산물을 장마당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이른바 농산물 거래 자유화 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조치가 실시되면서 농민들은 식량 부족 문제를 일단은 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값에 농산물을 장마당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면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좀 더 많은 생필품을 사는 데 쓸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부자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먼저 이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이렇게 이제 가정농 제도를 실시한 농업 조직 개혁부터 좀 한번 살펴보죠.
예, 개혁 이전 웬남의 농업은 사실 다른 사회주의국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집단 농장에 의해서 경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 북부 웬남에서는 1950년대 말에 농업 집단화가 이루어졌고요. 남부 웬남에서는 이제 통일이 된 이후죠. 1970년대 말에 농업 집단화를 추진을 했는데요. 농업 집단화 정책이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히게 되면서 완전하게 실시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부 웬남에는 여전히 그 집단화가 실시되기 이전의 가정농 형태가 남아 있었고요. 사실 그 전체 비중을 놓고 볼 때 남부 웬남의 농업 그 조직은 아무래도 개인농 위주였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사회주의적 집단 농업은 대체로 뭐 생산성이 아주 낮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이 웬남의 경우는 이 남부 웬남에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혔다니까 참 문제가 더 심각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국과 웬남을 비롯한 사회주의 나라들의 집단 농장이 생산성이 낮았던 것은 이제 크게 네 가지 이유 정도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그 보통 공업 부분에서는 집단화를 실시할 경우에 생산성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장이 커지고 노동자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서 생산량이 늘어나는데요. 근데 농업 부분은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지를 막 넓히고 거기에 농민을 들여붓는다고 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그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특수한 작물이라든가 환경 조건이 뭐 좀 약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족농이 기본적인 생산이자 경영 단위가 되는 경향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집단 농장 구성원들의 노동 능력이라든가 성과. 사실 이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에 따른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가 안 나오니까 농민들이 자연스럽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이제 부족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농업 생산과 농촌 생활을 농업 실정의 어두운 중앙 및 지방 정부 간부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 불가능한 어떤 목표 이런 것을 막 자의적으로 지시를 한다거나 또 무조건 명령만 내리면 생산이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이와 같은 관료제 때문에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뭐 지금 북조선의 현실과 하고 지금 똑같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내 땅이다, 내 토지다 이런 생각이 희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나 산의 나무를 이제 마구잡이로 벤다거나 또는 걸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토질이 나빠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쉽게 나타나죠.
소련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들 나라 인민들은 굶주림에서 해방됐고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증명해준 개혁개방의 길. 조선인민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네, 그러고 보면 뭐 지금 이제 방금도 이제 말씀했다시피 지금 북조선의 현실하고 어찌 보면 네. 똑같다.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사실 뭐 조선에서도 늘 비료가 부족해서 뭐 낭심이 나빠지고 또 산에 나무가 없고 또 큰물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남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농업 생산이 오랫동안 정체해 있었습니다. 또 토지 생산성 그리고 노동 생산성 이런 것도 사실은 개혁 이전까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고요. 또 웬남 통일 이후에 남부 웬남에서는 정부가 이제 농업 집단화를 시도하고 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는데요. 그 농업 생산이 갑자기 감소해 버립니다. 이런 것 때문에 식량 위기가 더 악화되는 그와 같은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던 때였죠.
네. 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집단 농장을 해체하고 가정농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인데요. 이 집단화를 추진하던 한 국가가 이 국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스스로 나서서 개혁을 실시한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건가요?
예, 사실 뭐 그렇다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았고요. 중국도 그렇고 웬남도 그렇습니다만 농업 조직 개혁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농민들이 주체적으로 시작한 자생적 개혁의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보기에 집단 농장보다 개인 토지나 가족농에서 더 많은 농산물이 이제 생산이 되다 보니 이제 나중에는 중앙정부도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승인하는 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양새를 띄었습니다. 중국에서는 1979년부터 이제 각 지방에서 농민들이라든가 일부 지방 간부들이 중앙의 방침을 어기고 자생적으로 이제 개혁을 실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성과가 좋다 보니까 자꾸 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단순히 실험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난 1982년 이때가 돼서야 이제 중앙정부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년 정도 자생적 개혁이 실시된 이후에 정부가 승인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웬남의 경우에는 남부 웬남의 농업 집단화가 이제 저항에 부딪히자 정부도 어쩔 수 없이 1981년에 농업 집단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농 중심의 영농 현실을 이제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가족농 제도를 실시한 남부 웬남의 생산성이 이제 북부 웬남보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부 웬남뿐 아니라 북부 웬남에까지 가족농 제도를 이제 확장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이 웬남의 경우에요. 이 초기 농업 이제 조직 개혁은 이 총부제 또는 이제 뭐 계약제 형식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총부제 또는 계약제라는 게 뭐 과연 뭐 어떤 겁니까?
예, 한마디로 사실 땅 이것은 법적인 소유권, 땅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요. 그다음에 개별 농가 또는 분조에게는 농지를 빌려주고 이제 미리 계약된 수면 물량을 낮은 가격으로 국가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근대적인 소작제도와 유사합니다. 다만 그것이 지주가 아니라 국가인 거죠. 지주가 국가인 셈인데 수매량과 수매 가격이 미리 정해져 있는 이제 정액 소작제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가 수매를 하기로 한 분량 이상은 더 이상 이제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만약에 국가에 수매를 하고도 좀 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개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가정농 제도가 빠르게 정착해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가정농 제도의 정착 여부. 물론 이제 법적인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각 가족에게 이제 토지를 빌려주는 이런 것이 재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역시 얼마나 많은 토지 사용권을 그 각 농가에 주느냐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토지에 대한 자주적 권리를 가능한 많이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토지 생산량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일단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토지 사용 권한을 강화하려면 역시 토지를 빌려주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이제 일단 임대 기간이 뭐 분명하지 않았다가요. 그러다가 85년에 공식적으로 15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1993년 정도 되면 여기에 30년을 추가해서 도합 45년 동안 빌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웬남의 경우에는 1988년에 임대 기간을 10년에서 15년 정도 조금 연장을 했다가 93년에 다시 50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웬남도 그렇고 대략 한 45년, 50년 정도 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20살 때 농사를 짓는다 하면 70평생 사실 노인이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자기 땅처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농가에 부여한 토지 사용권을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팔 수 있게 됐는데요. 뭐 이건 사실 토지 소유권과 거의 비슷한 그런 권한을 준 셈이죠.
그러게 뭐 중국에 보니까 팔고 사고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국가 소유지만 사실상의 토지 사유화가 이제 진행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개별 농가의 토지 사유권이 사실상 소유권 수준까지 이제 확대가 된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서 농민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자기 땅처럼 퇴비도 많이 하고요. 또 뭐 그 옆에 있는 뭐 잡초도 막 열심히 베고 이렇게 해서 자기 땅처럼 일하게 되니까 토지 생산성 당연히 높아졌고요. 식량 문제도 이 때문에 일거에 해결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웬남의 농업 조직 개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산물 가격과 농업 자유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소방송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